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살면 살수록 기뻐할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것마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추수이면 금년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축복 속에 잘 살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건강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또 사업도 정리하고 가족을 잃어버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양각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충만하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큰 명절을 앞두고면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길 그리고 또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떨어져 있는 가족들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쭉 달리다가 커피 한 잔 생각에 휴게소를 들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들 서너 명씩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 가족이지요. 가족.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지금 내 가족들이 이제 자리에 둘러앉아 커피 마시는 것을 보느라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둘러앉은 이 가족들, 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 가족이 되었나. 부부가 되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며느리, 사위, 그리고 손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또 우리 교회 교우들 이 생각도 해보면 다 그렇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다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또 그들끼리 이 가족이 돼가지고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때가 돼서 출발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다 흩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절 이런 때가 되면은 우리 인생길을 간다는 것,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 또 함께 가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경험했듯이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미래가 언제나 우리가 세웠던 계획대로 정한 때에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하게 길이 막혀서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차를 돌려 돌아가야 할 때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본문이 이런 경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기만 하면은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확신한 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이방 땅인 구브로에서부터 시작된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하게 여긴다고 하는 이런 이유로 성전에서 체포돼서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 증거가 하루가 급한 상황인데 이제 이게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처음 체포된 그 순간에는 벨리스 총독의 손아래에 있다가 나중에 후임자로 온 베스터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황제의 재판을 요청한다,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틀어졌어요. 본래의 사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거쳐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2년 이상을 늦게 출발하게 되고 또 로마로 가는 것이 전에처럼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됐으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더니 선교 계획도 과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틀어지고 무산되고 소위 말하면 길이 막히고 막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게 된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게 딱 맞아떨어져서 제때제때 모든 게 되는 일은 드물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돼서 무산되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 어렵지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비롯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그는 이렇게 계획이 틀어지고 무산되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나, 한마디로 말하면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벨릭스 총독 앞에 섰을 때나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다닐 때나 나중에 베스터 총독이 부임했을 때나 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신분 높은 통치자들의 앞에 섰을 때도 그는 조금도 위축됨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마색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는지 담대하게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겠다. 여러분, 그 집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도 고대했잖아요. 그런데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면 로마에까지 끌려가서라도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가 자유로운 몸으로 원래 계획하던 대로 로마에 갔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제국의 통치자인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재판을 요구했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나중에 가서 보면은 서바나에까지 가고자 했던 그 계획이 늦어서 다른 방법으로 가기는 했었지만은 결국은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길이 막히고 뒤틀리게 될 때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굴하지 않고 우리 인생길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요동치 않고 담대하게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었나?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바울이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생의 모든 방향을 바꾸시는 이것을 그는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가 사울이었을 때 공문까지 받아들고 다마색, 다마스커스라고 그러지요?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은 그동안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이제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인정만 받으면은 유대 사회에서 크게 출세할 것은 뻔할 뻔짜고 저명한 랍비가 될 것이다. 이게 그 인생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그 인생을 조금 바꾸신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180도 바꾸어서 핍박자가 변해서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개입하시면 인생이 이렇게 뒤바뀌어지기도 한다는 이거. 이것을 그는 철저히 뼈저리게 경험한 바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다닐 때 본래는 그는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이 계속 그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 중에 드로아에 갔을 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게 되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가 동쪽에서 활동하기를 원했지만은 서쪽으로 활동 방향을 바꾸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선교함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미 여러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의 손길 안에서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새롭게 인도되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개입하신 결과가 뭐냐. 우리 계획이 무산되고 모든 게 실패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느냐. 그게 아니라 결과를 보게 되면은 최상의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출세하고 저명한 랍비가 되고 이것이 그의 인생 계획이었는데 다마색으로 가다가 주님께 붙들렸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망했나요?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은 자신을 유대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핍박자였던 나를 전도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뒤집은 우리 주님을 털끝만치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최상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성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가보니까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어서 온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고생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은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채워진 착고가 다 풀리면서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 가족 전부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고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언제나 바울 때문에 바울을 향하여 사랑을 쏟았던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실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최상의 열매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걸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그 영혼 속에는 아, 내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로마에 바로 가지 못하고 2년이나 늦게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그 결과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않고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도 수없이 꺾이고 길이 막힐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오묘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분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대표적으로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무사람들에게 절을 받는다고 하는 그 꿈이 무산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을 통해서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만 하더라도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다 무산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모세를 들어 쓰셔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희망없이 도망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한 번도 사울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고도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존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와 온 세상의 흥망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나가려고 하는 문이 닫혔을 때에 그리고 전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내가 나가려고 하는 문을 닫으신 그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문을 나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뒤틀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나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어려운 가운데 지금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도가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나저나 여러분 아시듯이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니까 총독은 감시하는 로마 장교 백부장 율리오를 그에게 붙여서 그를 호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구인에게 이제 이끌려서 로마로 가는 셈이죠. 참 형편이 지금 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슴은 지금 흥분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드라 무떼노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출발했지요. 그러다가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탔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지중해를 쭉 항해해 나갈 그때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절망은커녕 아마 이런 기도가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한 2년 늦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배가 로마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로마가 복음으로 새롭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거기까지 복음 전하는 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서 출발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기도와 더불어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로 한다면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죄악으로 빠져나갔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되듯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그 항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는데 한 번 더 뒤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중해 바다를 잘 가나 했더니 웬걸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바다 한복판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는데 이제는 선주도 선장도 선원도 그 백부장도 로마 군인도 다 채통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다 씨름하면서 지금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살 희망이 다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기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은 바울도 이때 추정하건대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예수님 믿은 지도 거의 30년이 가까워지는 이 노사도이지만 두렵기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대물림하면서 교회 직분자로 평생을 신앙생활한 것 같아도 그런 광풍이 우리의 인생에 몰아치면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해지고 누구나 다 흔들리고 절망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마 바울도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제가 생명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지금 로마까지 가는데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광풍을 만나게 하십니까? 내가 이 죄수복 입는 것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입고 가는 중인데 하나님 정말 정말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설교 제목 그대로 거기서 맞이하는 지중해의 반파되는 깊은 풍랑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밤바다였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십시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깊고 어두운 밤바다에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가서 맞닥뜨릴 로마라고 하는 그 소시에 그 영적인 파도는 이 유라굴로 광풍과는 비할 바가 아니다. 바로 네가 맞이할 그 모든 환란과 핍박에 비하면 이 바다의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기억해라. 이 깊고 어두운 밤바다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그는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을 본 그 이후에 담대해져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276명 이 사람들은 오히려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부터 몇 절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거기 가서 가이사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다 맡겨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죽는다고 아우성치던 그 어젯밤 깊고 어두운 그 밤에 이 바울에게는 주님의 빛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 여러분 다 안심하시오. 이 배는 손상되겠지만은 우리 생명은 다 건지게 될 겁니다. 내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길 끌 것이고 또 나와 함께 항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명도 다 살려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다 살려줄 것이다. 그 두 번째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될 바울 너 사명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생명과 사명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요. 생명을 따라 사는 이 삶은 그저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남기만 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따라 사는 사람들은 좋은 건 먹으려고 기를 쓰고 운동도 많이 하고 조금이라도 아플까 봐 발발발 떨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생명이 귀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생명은 여러분 그릇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릇 안에 그 생명 안에 뭐가 있나 한번 이렇게 뒤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허망한 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오물이 꽉 차 있다면은 차라리 살지 않는 것만 못한 저주받은 그 생명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에만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방법으로 살아야만 하는데 여러분 사명 따라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릇 안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열매를 가득히 채우면서 사는 이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뭐 생명의 길이 뭐 80이다 90이다 이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의 열매를 채웠는지 그 내용물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너의 생명까지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풍에서도 그를 건져주셨고 그 생명의 날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결국에 오늘날 몰타라고 하는 멜리데 섬에 가게 되었고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배에 탔던 276명,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고 다 살아나고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모르죠? 참 잘 모르세요. 모르시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뭐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하면 한 15년 이상은 더 살지 않겠어? 지금 웃고 계시네요. 아니면 어떤 분은 한 30년은 더 살 거야 하지만은 여러분 생명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의 그릇 안에 담아있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다가 어떤 광풍을 만날지 길이 막힐지 그것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생명의 그릇 안에 사명이 가져오는 열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23절 참 좋아하는 말씀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 성도들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처럼 어젯밤 얘기를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난 체험, 하나님이 인생의 고통 속에 길이 막히고 광풍이 일어났지만은 나와 함께 계셨다, 나와 같이 계셨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게 어젯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좀 가만히 편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인생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길을 돌아가기도 하시고 막 흔들듯이 광풍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이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큰 충격도 받고 도대체 왜 이럴까? 여러분,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이며 설교가였던 칼 하임 목사님은 2차 대전 중에 겪은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흘 전 슈투트 카르트에서 폭탄에 절명한 두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그리고 언덕 위에서 파괴된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칼 하임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못된 안전의식으로부터 깨어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처럼 전쟁이라는 엄청난 무서운 방법도 사용하신다. 인간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엄숙한 일인가. 영원한 축복과 구원은 인간 세상의 그 어떤 찬란하고 아름다운 보배보다도 더 귀하다. 이 칼 하임 목사님은요, 그가 이 깨달은 그것은 전쟁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막 흔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흔들어서 깊고 깊은 영혼의 잠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깨워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이민교회가 많은 이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어려운 때는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광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 광풍이 일어나서, 왜 광풍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너무 깊은 영혼의 잠에서 빠져가지고 나태하고 게을러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죠. 깨어 일어나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불난 집에 사람이 누워 자고 있을 때 어떻게 깨우세요, 여러분들? 이주일 선생처럼 깨우세요? 죄송하지만요. 불이 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문 좀 열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아, 불이 났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깨우십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문이 잠겼으면 부수고 침대를 그냥 뒤집어 엎어서라도 아주 정신 차리고 깨워서 이 자리 피하자고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 다 잘 될 거야. 뭐 문제 있나? 봐, 이만하면 잘 됐지. 뭐 이러면서 너무 게을러. 기도도 다 식어버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멀리 우리 주변을 보지 마세요. 우리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5년을 보십시오. 지나간 10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흔드시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는 오히려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남은 것이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젯밤 이야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신다. 함께 계셔주시고 내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 사모하고 그 은혜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가다, 무슨 멈췄다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의 첫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살 것을 돌아보니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때 멈추게 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그때 돌아가게 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그때 광풍을 통해서 저를 깨우지 않았더라면은 제가 여기에 도착하지 못했을 터인데 하나님 지금 생각해 보니 고난도 은혜였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임을 이제서야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계신 그 시간에도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죽는다고 그랬지만은 그때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주님만 같이 계시면 풍랑이 있어도 이길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길이 막히는 것과도 같은 어떤 어려운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천국의 우리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깃발 들고 끝까지 사명 다하면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십시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마십시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어려움을 다 이기고 우리의 목적지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지만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온 교회, 온 세상의 흥망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우리 인생을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배 사고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래를 위협하며 더 깊은 멀리 벌려 달려오라. 이 바다에 노서와 내하는 이 작은 배 사고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게 여기시도다. 이 용용한 바다를 아니라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바다는 고요히 잠가리라. 저 동년이 환하게 만나올 때 마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게 여기시 바다를 맞이하면 저 소망의 나라를 이루리라.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바치는 예물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로 채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열매 맺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연약한 우리의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몸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과 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사한 강영미 권사님의 가정도 이사 후에 만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